너는 이를 야곱 집에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곳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새장에 새들이 가득함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삶의 경계가 필요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하나님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계속 심판에 대한 경고를 하고 계세요. 이 사람들이 심판을 면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악을 행했기 때문에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그런 축복 조차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시면 2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와 예루살렘이 스스로 범죄해서 허물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좋은 은혜를 다 누리지 못한다. 그렇게 선언하세요. 오늘 본문 24절을 보시면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 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라는 표현이 있어요.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이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중요했는지 모릅니다. 건기가 지나면 이른 비가 오고 이제 그 이른 비가 오면 비로소 이제 씨를 뿌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늦은 비가 오면 추수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 건기 때는 아무것도 자라지 못해요. 그래서 이른 비가 오고 늦은 비가 와야 씨앗을 뿌리고 추수를 했기 때문에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은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추수 때를 정해 주셔가지고 열매를 거둘 수 있게 하시는 기본적으로 먹고 살게 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은혜와 복을 기본적으로 누려야 될 은혜와 복을 이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반역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23절부터 보시면 23절부터 25절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23절부터 2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으며 또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자신들이 마땅히 누릴 만한 그런 은혜와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어제 읽었던 말씀에서도 17절 보시면 예레미야 5장 1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경관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거기 보면 다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 네 양떼, 네 소떼, 네 포도나무, 네 무화과 열매 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당연히 내가 누릴 수 있는 내 건데 그거를 누리지 못하게 된다고 선언 하시는 거죠. 적이 쳐들어와 가지고 자신들이 누려야 될, 자신들이 먹고 살아야 될 모든 복을 다 빼앗아 가버린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배반하고 반역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반역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축복조차 누리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 보시면 24절에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이 사람들은 가운데는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이거 우리 하나님 떠나서 생긴 문제다. 우리 회개해야 된다. 우리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누군가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우리 회개하자. 우리 주님 앞에 무릎 꿇자. 모든 선한 은혜와 복을 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조차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 이 사람들이 무슨 돌아설 만한 계기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참 애통해 하시면서 얼마나 탄식하시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 삶에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거침없이 살 수가 없어요.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는 것을 늘 염두에 두어야 돼요. 오늘 본문 22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그 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노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고대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했던 것이 바다입니다. 왜냐하면 바다는 고대 사회는 나침반이 없었어요. 고대 사회에는 배가 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먼 바다로 나가면 방향을 잡기가 어렵고 그 배가 파도를 견디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대 사회의 바다는 항상 괴물이 사는 곳입니다. 그래서 바다 안에 리워야단이 있고 바다 안에 괴물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그런데 성경은 그 바다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그 바다를 가르시는 분, 홍해를 가르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대 사람들이 늘 바다를 괴물이 사는 영역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 이런 표현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제어하지 못하는 세력이 없다는 거죠. 물론 새하늘과 새 땅에 정말 물리적인 바다가, 우리가 보는 그 무슨 서해나 동해나 남해나 뭐 이런 바다가 없을 거냐, 성경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을 대항하는 세력이 도사리고 있는 영역은 다 사라진다 는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에 바다가 없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고대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했던 바다도요,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파도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경계,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해요. 문제는 사람은 그 경계를 자꾸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0절과 2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20절과 2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이를 야곱에게 선포하며 유다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어리석고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도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이 사람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해요. 분별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22절에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바다도 두려워하는 분이고 바다도 하나님이 정하신 경계를 넘지 않는데, 이 하나님이 지으신 사람 혹은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셔가지고 가나안에 정말 귀한 종자 순전한 포도나무로 지으신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거침없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통탄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한탄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삶에 경계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모든 말, 모든 행동 다 하고 살 수는 없는 겁니다. 육체와 마음의 원하는 대로 하는 그것이 죄요 허물인 것을 기억해야 되고, 우리가 정말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기준이 되어야 되고요. 통제가 되어야 돼요. 이게 통제가 되는, 뭔가 제어가 되고 통제가 되는 삶이 경건한 삶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예루살렘은요,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거침이 없었어요. 이 사람들은 남을 해치면서까지 재물을 모으고 그 재물을 모아가지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라면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었는데, 특별히 고아와 가난한 사람들을 아주 원통할 정도로 학대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를 위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26절부터 28절까지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함 같이 지키며 덫을놓아 사람을 잡으며 세장의 새들이 가득함 같이 너희 집들의 속임이 가득하도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지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약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하지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고아의 송사, 빈민의 재판, 연약한 사람 돌보지 않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배불리는 일에 앞장서가지고 가만히 들여다보면 완전히 거짓말로 가득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알 신앙이 만들어내는 사회였습니다. 문제는 선지자나 제사장 같은 사람들도 그런 일에 협력하고 앞장섰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보면 30절, 3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 하려느냐. 이것은 정말 무서운 일이 아닐 수가 없고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 왜냐하면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뭔가 사회의 어떤 영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긴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제사장들이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거를 좋아해요. 그러니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공동체의 그 마지노선이 무너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를테면 파도가 밀려오는데 하나님이 이 모래로 한계를 삼으셨어요. 그런데 한계가 무너진 거죠. 아무리 타락해도 선지자나 제사장들은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이 사람들조차도 이미 어떤 기준이 될 수 없는 지경이 되어버렸고,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준이 되지 못하는데 오히려 백성들은 그거를 더 좋게 여기고 있으니 이거 어떻게 대책이 없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9절 보시면, 2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질문하시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가만히 둘 수 있겠느냐. 어떻게 징계하지 않고 어떻게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나님이 그렇게 질문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을 때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자기 욕망을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 오히려 가난하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지 않는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적이 되는 길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고 과부의 재판관이시거든요. 고아의 아버지고 과부의 재판관이라고 하는 말은, 고아와 과부는 성경을 기록하던 시대에 가장 연약한 사람들,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들을 편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경을 읽고 신앙생활을 할수록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볼 줄 아는 법을 배워야 되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것이 신앙이 아니고 그것은 바알이고, 그런 의미에서 예수 믿는 신앙도 바알 신앙처럼 변하기가 쉽습니다. 자기 꿈을 이루고 자기 목표를 달성하고 더 건강하고 더 윤택하고 더 화려하고 더 풍요로운 삶을 살기 위하여 나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칫하면 바알로 만들기 쉬운,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배워야 될 것은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편들고 하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돌보시고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 삶을 지탱할 수 없는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줄 수 있는 능력을 또 그 길을 우리에게 가르쳐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바알은 아니에요. 바알은 네가 누구냐, 어떻게 살고 있느냐 질문도 하지 않고 네가 했던 바알을 잘 섬기면 부자 되게 해주고 건강하게 해주고 성공하게 해주고 남보다 더 큰 힘을 갖게 해주겠다 약속하는 것은 바알이었어요. 그러니 그 바알을 섬기면 사람이 점점 폭력적이 되고 사람은 바알을 섬기게 되면 삶의 경계가 무너지고 바알을 섬기게 되면 자기를 위하여 못할 일이 없는 그런 사람이 사람으로 변해갔던 것입니다. 예수 믿는 신앙이 바알 신앙처럼 변하기 쉬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이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서 돌아보는 것이다. 성경이 이렇게 가르친다는 것을 잘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은 야고보서의 독특한 가르침이 아니고 성경 전체 일관된 가르침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침없이 살 수가 없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잘 제어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통제를 잘 받는 사람의 모습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고 연약한 사람을 편들어주고 연약한 사람의 마음을 헤아려 줄 줄 아는 사람이 되는 그것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도 우리가 연약한 사람을 잘 돌보는 사회, 그것이 성경이 가르치는 정의와 공의가 흘러넘치는 세상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면서 우리가 그런 세상을 만드는 일에 앞장서고 또 그런 교회를 세워가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펼쳐지도록 기도하는 그것이 우리 사명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 행복을 위하여 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야 되는데 그 뜻을 받들어 살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경계를 잘 받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제받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